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오늘 오후 32분간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가장 급선무는 미북 대화 재개이며 미북 양측이 의견차를 봉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에 관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적극 지지했고 문 대통령은 남북협력이 이뤄진다면 미북 대화를 촉진하는 선순환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시 주석의 올해 상반기 한국 방문을 변함없이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외교 당국 간에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감염자 수가 1,000명 이하로 줄어든 것은 지난 1월 26일 이후 처음이지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 아직도 사망자가 하루 100여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에 감염된 114명이 어제 추가로 숨져 지금까지 2,118명이 사망했다며 사망자는 대부분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후베이성에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전역의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7만 4천여 명과 2,100여 명이 됐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27개국과 영토에서 450명 이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중 한 명이 사망했다고 한국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확진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베이징 주재 기자 3명을 추방한 중국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성숙하고 책임 있는 나라들은 자유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고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이해한다며 올바른 대응은 반박을 내놓는 것이지 발언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윌리엄 루이스 최고 경영자도 이날 성명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며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의 뉴스와 칼럼은 완전히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 국민은 인종차별 발언을 게재하고 악의적으로 중국을 공격하는 언론을 환영하지 않는다며 추방 조치를 옹호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어제 처음 참가한 민주당 대선주자 TV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 등 6명의 후보는 어제 미 서부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대선주자 TV 토론회에 출연해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블룸버그 전 시장이 재임 당시 흑인과 히스패닉계들을 충격적인 방식으로 차별 대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또 약 660억 달러로 추산되는 블룸버그 전 시장의 재산과 막대한 선거 자금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전 시장은 불신 검문 강화 정책으로 인한 인종차별 논란에 거듭 사과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3차 경선인 네바다주 코커스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독일 중서부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도시 하나우에서 어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9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오늘 성명에서 어제 하나우에서 두 건의 총격 사건이 일어나 9명이 사망했다며 숨진 채 발견된 한 명이 범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오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0.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오늘 1년 만기 LPR을 지난달보다 0.1%포인트 내린 4.05%로 낮췄다고 발표했습니다. 5년 만기 LPR은 4.8%에서 4.75%로 0.05%포인트 내렸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두 나라의 공동 대비 태세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정례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훈련이 미북 비핵화 협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국제사이버안보정책소위원회가 다음 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엽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낮에 평안도 지역을 시작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밤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경남도 장진이 영하 14도를 시작해 강원도 장전은 3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삼지연이 영하 1도, 장전이 영상 1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두 나라의 공동 대비 태세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는 19일 워싱턴에서 오는 24일 열리는 미한 국방장관 회담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는 한반도 방어를 위해 함께 싸우는 역량 위에 구축되어야 하는 양국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I don't have any announcement for you with regard to joint military exercises. But with the meeting, the main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한 국방장관 회담의 주요 의제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동맹 가운데 하나이며 1950년대 이래 미군 병력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orea is one of our longest allies in Asia, longest-serving allies in Asia, and we have.
호프먼 대변인은 또 우리는 병력 비용을 위한 합의를 위해 일해야 한다며 그 문제는 분명 우리가 논의할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장관은 취임 뒤 적어도 서너 차례 한국 국방장관을 만났다며 다음 주에 있을 회담을 기대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된 질문에는 육군이 전에 연합훈련에 관해 발표했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합의 결렬로 9천여 명의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이 시작될 경우의 여파와 대안에 대한 질문에는 협상을 계속해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The one we're going to mitigate against is we're going to continue to negotiate and try to find a solution. And so that's the number one goal.
한편 호프먼 대변인과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윌리엄 번 미 합참 부국장은 9천 명의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o 9,000 workers, that's pretty significant.
그러면서 미국은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크든 중간이든 작든 수치상으로 선택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생명과 건강, 안전 등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f needed, we're going to have to prioritize what services those workers provide.
원 부국장은 주한미군의 임무는 한국 연합방위 임무라며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ost importantly, we have to focus on the mission. And the mission there is the combined.
원 부국장은 개별 병사 단위의 계속된 훈련이든 참모 수준의 훈련이든 주한미군의 이점은 사실상 연합 전력이 있다며 이를 위해 미군이 날마다 한국인 동반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정례 연합군사훈련이 다음 달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주목됩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번 연합훈련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일본이 미국과 함께 도발적인 군사훈련을 빈번히 감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정세를 위협하는 호전적 망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규모 미일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미국의 패권주의에 편승해 재침 준비를 완성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일본의 목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미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는 지난달 21일부터 홋카이도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으며 훈련엔 오키나와 주일미군 해병 2,300여 명과 일본 자위대 1,100여 명이 각각 참가했습니다. 또 지난 3일엔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에서 대규모 미일 연합공중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 훈련엔 괌 앤더슨 기지에서 미군의 전략폭격기 B-52와 F-16 전투기 등 50여 대의 항공기가 참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 남조선이 합동 군사연습을 전례 없는 규모에서 발광적으로 감행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괌 인근에서 미 해군 주도로 한일 해군 등이 참가한 대잠수함 연합훈련 시드래곤 2020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군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태국에서 열리는 다국적 코브라 골드 훈련에도 함께 참가할 예정입니다. 앞서 북한은 최근 한국 군 당국이 2020년 업무 보고에서 공개한 미한 연합훈련 계획에 대해 남북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한 파기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응 차원에서 비난 또는 저강도 도발을 할 수는 있겠지만 미북 비핵화 협상 국면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미한 연합훈련 실시 여부가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 혹은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란 평가입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입니다.
북한이 참여라는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저강도 도발 또 그다음에 과격한 그 레토릭으로 맞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레드라인을 갖다가 뛰어넘는 정도의 도발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지 못하는 데에는 중국과 러시아 요인도 많이 작용을 갖다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데드락크 그러니까 지금 좌초되어 있는 어떤 그런 국면을 갖다가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변수로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미국의 대선 국면을 관망하는 분위기이고 대선 이후에 미 행정부가 좀 다른 결로 대북 정책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북한이 이런 차원에서 저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세종연구소 우정엽 미국연구센터장도 20일 VOA에 다음 달 실시가 예상되는 미한연합훈련은 지휘소 연습으로 대대적인 병력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며 연합훈련을 안 한다고 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올 분위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남 비난은 지속하겠지만 특별한 변수로 보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물밑에서 뭐가 있다고 한다면 북한이 이거를 안 하면 뭐 그거를 명분 삼아서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지금 정도의 한미훈련이 북한에게 무슨 뭐 도발의 명분을 준다거나 작년 가을처럼 단거리 미사일 같은 거를 뭐 쏠 수는 뭐 있겠지만 자기들도 훈련을 하면서 이걸 안 한다고 뭐 대화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 때문에 뭐 대화를 뭐 더 안 한다 뭐 이런 개념은 사실 성립하기는 어려운 거죠.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오기 위해선 비핵화 협상이 북측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큰 구조적인 이점이 생겨야 북한이 협상에 나설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국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북한이 수차례 고강도 도발을 하는 등 한반도에 위기가 왔기 때문에 2018년 미북 협상이 시작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미북 협상을 해야겠다고 하면은 먼저 굉장히 큰 도발, 그다음에 위기를 만들어 놓을 거라고 보거든요. 주의 끌기죠, 그러니까. 북한이 중요한 문제고 지금 다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이제 협상에 나오는데 지금은 미국으로서는 크게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협상을 시작해도 양쪽 다 서로 간에 상대방 비난이 나오고
박 선임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미한 양국이 만약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북한이 조언은 하겠지만 이를 명분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한 교수는 미한 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때문에라도 연합훈련은 필요하다며 다만 로우키로 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와 한국 총선, 미국 대선 등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북한이 무작정 도발을 하기보단 상황을 먼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뭐 해서 국경이 봉쇄된 상황이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우 지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도발을 했을 때 견뎌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미국도 지금 대선 앞두고 북한 변수가 나쁘게 작용하는 거는 바라지 않을 테고 강하게 대응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아직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봐야지 뭐 딱 한 가지로만 볼 수 없을 거예요.
고 교수는 다만 북한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경우 당장 시험 발사할 수 있다며 그 부분이 돌발 변수가 되긴 하겠지만 현 정세를 볼 때 함부로 도발하긴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위원회가 다음 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엽니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1주년을 맞아서 열리는 것으로 미 의회의 올해 두 번째 한반도 관련 청문회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국제사이버안보정책소위원회가 오는 25일 하노이 후 1년 대북정책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코리 가드너 동아태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청문회엔 로버트 킹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고문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수미테리 CSIS 선임연구원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킹 선임고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로 활동했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중앙정보국 북한분석관, 테리 선임연구원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일본 오세아니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청문회에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미국 비핵화 협상의 해법과 미국의 대북 정책이 나아갈 방향 등이 전반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달 28일 하원 군사위의 한반도 안보점검 청문회에 이은 미회의 올해 두 번째 한반도 관련 청문회입니다. 특히 상원에선 하노이 회담 이후 처음 열리는 대북 정책 점검 청문회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상의 비행체가 이틀 연속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미군 정찰기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는 비슷한 시점에 미 공군의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상 비행체가 한반도 상공에 출현한 건 현지 시간으로 18일 밤. VOA가 민간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레이더 24의 정보를 확인한 결과 이 비행체는 대구 상공에서 최초 모습을 드러낸 뒤 북쪽으로 이동해 충청남도 천안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타원형을 그리며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산과 태안, 서산, 평택, 안성, 제천, 충주, 진천 상공을 수십 여 차례 반복적으로 비행하다 19일 새벽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비행체의 비행 고도는 3만 피트, 속도는 시속 약 735km였습니다. 이 비행체는 등록과 식별번호 등 주요 정보가 미상으로 나와 있어 플라이레이더 24는 이 비행체의 이름 부분에 노 콜사인, 즉 호출보호가 없는 항공기로 안내했습니다. 유일하게 드러난 정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부여한 24비트 주소로 이 비행체는 스스로를 71FC22라고 밝혔습니다. 이 비행체는 다음 날인 19일 밤 또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24비트 주소가 마지막 두 자리만 다른 71FC66 비행체였는데 20일 오전까지 한반도 중부지역 일대를 14회 도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이후 이 비행체는 이날 오전 6시 10분께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이동한 뒤 사라졌습니다. 현재로선 이 두 비행체에 대한 주요 정보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어떤 목적의 어떤 항공기인지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확인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24비트 주소만으로는 정확한 운용 주체 등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따릅니다. 다만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서는 이 미상 비행체를 미 공군이 운영하는 정찰기로 추정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런 추정은 71FC로 시작하는 24비트 주소가 미 공군 등이 운영하는 군용기란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 콜사인이란 이름의 트위터 이용자는 이들 미상의 비행체에 대해 정찰 시간이 미군의 지상감시 정찰기인 EHC 조인트 스타즈와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비행체가 EHC 조인트 스타즈와 함께 정찰 작전 중이거나 이 비행체가 EHC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18일 EHC 조인트 스타즈가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 비행을 했다고 밝혀 이들이 동일한 비행체인지 주목됩니다.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지난 5일과 7일에도 EHC 조인트 스타즈의 한반도 출격 사실을 알렸고 5일과 10일에는 미 해군의 해상 초계기인 P-3C가 각각 한국 해상에서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공중 급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 9시간 비행이 가능한 EHC 정찰기는 북한의 미사일 관련 활동을 비롯해 장사정포와 해안포, 지상 병력의 움직임을 정밀 감시할 수 있습니다. 미군은 앞서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발언으로 도발 가능성이 관측됐던 지난해 12월 EHC를 비롯한 다양한 정찰기를 한반도에 출격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 12월 초에는 일주일 사이 8차례의 정찰기 전개가 이뤄졌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당시 북한이 도발을 예고한 상황에서 미군이 북한군의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기 위해 각종 정찰기를 띄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입니다.
I think this could quite easily be the case of U.S. aircraft trying to monitor the beginning of the North Korean winter training.
미군 특수 정찰기 활동은 북한군의 동계 훈련과 관련한 감시 때문일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위협 이후 몇 달 동안 이어진 도발 증가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당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한 미군의 활동일 수 있다고 분석했었습니다.
I'm sure that if we had indications of a test that we would deploy assets to do that. I don't have any.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했다면 당연히 정찰기를 전개했을 것이라며 이는 상당히 논리적인 추론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달 들어 잇따라 포착된 미 정찰기들과 북한의 새로운 도발에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한국군 관계자들을 인용해 최근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서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동계 군사훈련 수준도 예년보다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연방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상원 의원들 가운데 한반도 정책에 관여하는 의원은 10여 명에 달합니다. 대북 정책에 영향력이 큰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의원, 재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월 3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미 연방의원 선거에서 상원은 100석 중 35석, 하원은 435석 전원을 교체합니다. 재선에 나선 상원 의원 35명 가운데 한반도 외교안보 분야에 관여하고 있는 의원은 민주공화 총 10여 명에 달합니다. 공화당에선 외교위원장인 아이다호주의 제임스 리시 의원과 군사위원장인 오클라호마주의 제임스 이노프 의원,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린지 그레임 의원 등입니다. 아시아 3인방으로 불리는 콜로라도주의 코리 가드너 의원과 알래스카주의 댄 설리번 의원, 조지아주의 데이비 퍼디 의원도 포함됩니다. 민주당에선 외교위 동아태 소위 간사인 매사추세츠주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군사위 간사인 로드아일랜드주의 잭리드 의원, 뉴저지주의 코리부크 의원과 델라웨어주의 크리스 쿤스 의원 등이 재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의회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민주당의 상원 탈환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2018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데 이어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 탈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은 47석으로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추가 4석을 확보해야 상원 탈환에 성공합니다.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추가 3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접전 지역으로 꼽히며 민주당이 현역 공화당 의원의 교체를 위해 집중하고 있는 3개 주는 콜로라도, 메인, 애리조나주입니다. 이에 따라 재선에 나선 콜로라도주의 가드너 의원과 메인주의 수장 콜리스 의원, 애리조나주의 마사 맥살리 의원은 이번 재선에서 가장 취약한 현역 공화당 의원으로 꼽힙니다. 가드너 의원은 콜리스 의원과 함께 낙마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가드너 의원은 2014년 선거에서 지지율 2%포인트 차로 당선돼 올해 2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상원 입성 후 2016년 미후의 첫 대북제재법인 대북정책과 제재강화법 제정을 주도했고 2017년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부르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강화를 촉구했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가드너 의원을 인간 오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었습니다. 가드너 의원의 선거구인 콜로라도주는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5%포인트 차로 승리했고 2018년 중간선거에선 민주당이 80여 년 만에 주의회를 장악하는 등 민주당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의 경쟁 후보인 민주당의 존 히크루퍼 전 콜로라도 주지사는 선거 캠페인 모금액이 현역인 가드너 의원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공동소속으로 한반도 외교안보정책에 관여해온 조지아주의 데이비 퍼디 의원도 이번 재선에 취약한 공화당 의원으로 거론됩니다. 반면 한반도 외교안보 분야에 관여하고 있는 공화당의 그레이엄 의원과 리시 의원, 이노프 의원과 설리번 의원, 민주당의 마키 의원과 리드 의원 등은 모두 안전하게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부터 2주 동안 상원 주요 격전지로 꼽히는 애리조나, 콜로라도, 노스캐롤리나주에서 선거 유세를 펼칩니다. 20일 콜로라도주 유세엔 가드너 의원이 함께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유지에 중요한 가드너 의원 등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선 겁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호주가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해상 조개기를 일본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라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국방부는 1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선박간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해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를 다음 주 일본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공군의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는 북한의 불법 선박간 환적을 감시 저지하기 위해 공중 감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보잉사가 개발한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는 정보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데 탁월합니다. 린다 네이놀즈 호주 국방장관은 이번 해상 초계기 배치가 영내 안보와 법에 기반한 질서 유지에 대한 호주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 동반자 국가들과 함께 호주는 공중과 해양 순찰을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준수하도록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이번 해상 초계기 배치는 아르고스 작전의 일환입니다. 2018년 10월 작전에 참여했던 크리스 미러 공군 중령의 설명입니다.
Operation Argus is Australia's commitment to enforcing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아르고스 작전은 북한이 석유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을 하는 것을 감시하는 작전으로 호주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 의지를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또 당시 메허펠트 공군 중장은 해상 초계기와 함정을 영내해 그리고 호주의 작전에 배치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에 무게를 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동반자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ustralia will continue to work with our partners to bring about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호주 국방부는 19일 2018년 아르고스 작전이 시작된 이후 해상 초계기를 5차례, 해군 호위함을 3차례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방위군이 해상 초계기 배치를 통해 올해 처음으로 아르고스 작전에 참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일본 영해에 배치될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는 호주 공군의 에딘버러 기지에서 출항하며 일본 오키나와형 가네다 미 공군기지를 거점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호주가 2018년 이후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응해 공중 감시 활동을 벌인 것이 모두 5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자국에서 진행되는 호주의 6번째 공중 감시 활동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9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석탄과 섬유, 해산물 등 금수 품목의 공해상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들과 선박간 환적을 금지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해상 차단 조치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개입 의심 선박을 납포, 검색, 동결, 억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자국 영해상에서도 의심 선박을 납포, 검색, 동결, 억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7개 나라가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역량을 금융범죄와 첩보 활동에 악용하고 있다며 국제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전 세계가 노출돼 있다며 조직적인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BOA에 국무부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항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과 정기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사이버 공격 위협과 역량에 대해서도 거듭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과 더욱 광범위한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주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새 악성 코드들을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와 연방수사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해킹 조직 히든 코브라가 유포한 악성 코드 7종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미 사이버 사령부도 같은 내용의 북한 악성 코드 샘플을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 국가정보국장실이 지난해 1월 발표한 전 세계 위협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은 금융기관에 중대한 사이버 위협을 가하고 사이버 첩보 활동에서 위협으로 남아있으며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훔치기 위해 사이버 역량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6일 어떤 나라도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서 예외가 아니라면서 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월 평균 소득이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섰고 중앙부처에 일하는 공무원은 74명이라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반 국민과의 소득과 고용 격차도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0년도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시행 계획에서 탈북민들의 경제 상황이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탈북민들의 월 평균 소득이 204만 7천 원, 미화로 1178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200만 원대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이는 전년에 기록한 189만 9천 원에서 14만 8천 원이 오른 것으로 일반 국민과의 소득 격차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경제 참가율은 62.1%, 고용률은 58.2%로 나타났고 실업률은 6.9%로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 생활에 만족한다는 탈북민은 74.2%로 전년보다 1.7% 증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에 입국한 전체 탈북민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33,52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DA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탈북민들의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을 넘어섰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탈북민들의 한국 정착이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국통계청은 2018년 기준 일반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이 297만 원, 미화로 2,493달러라고 지난달에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의 월 평균 소득이 일반 한국 국민의 69%에 달하는 겁니다.
네, 예전에는 어땠었는지 비교를 해보면 이해가 좀 쉽겠죠?
한국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015년 기준 탈북민들의 월 평균 소득이 154만 원, 당시 환율로 1,390달러로 일반 국민의 67% 정도 수준이라고 밝혔었습니다. 5년 전보다 격차가 2% 정도 줄어든 겁니다. 통일부 산하 남북한화재단의 전현숙 기획관리부장은 앞서 BOA에 정부 지원을 잘 활용해서 성공하는 탈북민들이 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착금을 잘 따라가서 자산 형성을 해서 여기서 내 집 마련을 하고 또 대학을 다녀서 전문직으로 자리 잡고 하신 분들의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잘 안 드러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 자체가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탈북민들의 경제활동이 그만큼 더 활발해졌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탈북민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1년 56.5%에서 지난해 62.1%로 5.6%가 증가했습니다. 고용률도 9년 전엔 49.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해는 58.2%로 거의 10%가 늘었습니다. 2018년에 기록한 64.8%, 60.4%보단 다소 감소했지만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하지만 고용률은 일반 국민의 99%, 실업률도 6.3%로 일반 국민의 172%를 기록해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탈북민들의 소득이나 경제 참여가 뭐 점진적으로 개선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2014년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후에 한국 정부가 탈북민 지원을 꾸준히 개선한 것, 또 한국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차별이나 이질감이 과거보다 감소한 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입니다. 민간단체인 나우의 이영석 자문위원은 17일 BOA에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들의 배경이 달라진 것도 주요 이유라고 지적했는데요. 북한에서 교육과 생활 수준이 높았던 탈북민들이 과거보다 늘면서 안정적인 정착 비율도 높아졌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통계도 있습니까?
북한에서 의사 등 전문직에 종사했던 탈북민들이 늘면서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가령 한국 정부는 2018년부터 탈북민들의 전문직종 특화 지원을 확대해서 의사 11명 등 의료 분야 14명,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 자격 과정 11명, 변호사 4명, 임용고시 분야에서 6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지난해 7월 북한 의사 출신으로 한국에서 국가의사 면허에 합격한 탈북민이 모두 31명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지난해 말 현재 탈북민 74명이 중앙부처 내 22개 기관에 재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문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하고 있다면서요?
가장 눈에 띄는 게 탈북학생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후원하는 웨스트, 즉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에 지난해까지 탈북학생 23명이 참여했습니다. 웨스트는 학생들이 미국에서 최대 1년 반 동안 인턴십과 어학연수, 여행을 함께 경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울러서 해외에서 4주에서 5주가량 연수하는 파란 사다리 사업의 3명, 한국 호주 정부 지원 시드니 공대 어학연수에 2017년부터 해마다 5명, 한국 영국 정부 어학연수에 해마다 매년 3명, 또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현재 석사과정에 5명, 박사과정에 4명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일반 한국 국민들보다는 여전히 탈북민들의 생활이 열악하다. 이런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탈북모자 사망사건에서 보듯이 많은 탈북민이 여전히 취약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일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 결과 조사 대상 탈북민 31,668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15,676명이 기초연금 수급 등 17종의 취약계층에 해당됐습니다. 여러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최근 탈북민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추세에 관해서도 밝혔다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지난해 탈북민 1,047명이 한국에 입국해서 전년에 1,137명보다 7.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이 감소한 주요 요인으로는 브로커, 즉 중개인들의 활동 위축, 북중 국경 경계의 강화 등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탈북민 33,523명 가운데 무직 부양자, 노동자 등 직업능력 취약자가 84.9%, 고등학교, 즉 북한의 중학교 이하 학력이 79.6%로 대부분 학력 수준이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 입국 당시 기준으로 20, 30대가 전체의 57.3%를 차지해 젊은 층 입국이 많았고 연령 기준으론 경제활동 인구인 30, 40대가 현재 전체 탈북민의 52.9%를 차지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탈북민 정착 지원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독일에서 인종혐오 범죄로 추정되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9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9차 토론에서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에게 공격이 집중됐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사망자가 나왔네요.
네, 한국에서 하루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50여 명이나 나오고 예.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네. 한국 당국은 20일 경상북도 청도의 한 병원에서 사망한 60대 남성에 대한 이 사후 검진 결과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망한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더라 이게 확인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폐렴 증상을 보였던 이 남성은 전날인 19일에 사망했는데요. 한국 방역당국이 다음날 이 사인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내린 겁니다.
네.
네. 이 한국 방역 당국은 사망자의 의료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후에 정확한 사망 원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하루 만에 감염자가 이렇게 급증을 합니까?
예. 20일 하루 동안에 감염 확진자가 53명으로 늘어나면서 예. 현재 한국에서 감염 확진자는 총 104명이 됐습니다.
네네.
바로 전날인 19일에도 오전에 15명, 오후에 5명이 추가 발생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관리와 치료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네. 하루 만에 지금 거의 2배 가는 거죠?
예, 특히 경상북도 대구 지방에서 70명의 감염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예.
이 가운데 40여 명이 신천지라는 한 종교 집단의 신도들입니다.
네네.
이 신천지 교회에는 약 천여 명의 신도들이 출석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이 90명 정도가 의심 증상을 보이고
네.
300여 명이 연락이 두절이 돼서 당국에 네.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대구시장은 신천지 교인들에게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세계적인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전 세계 29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7만 5,600여 명, 이 네. 가운데 사망자는 2,128명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중국의 확진자들, 사망자도 포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감염 확진자 7만 5,600여 명 가운데서 7만 4,500여 명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네네. 중국에서 나온 겁니다. 지난 연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확인된 이래 지금까지 중국 내 사망자는 총 2,1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중국에서의 사망자도 지금 계속 늘고 있네요.
네, 19일에도 사망자가 114명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현재 이 통계 방식을 다시 또 바꾸는 바람에 전체적인 수가 급속히 줄고 있는데요. 이 중국 당국은 19일에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394명이라고 밝혔는데 지난 1월 이후에 1,000명대로 떨어진 건 이번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얼마 전에도 통계 방식이 바뀌었었는데
네.
이렇게 통계 방식을 중국이 자꾸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네. 중국 정부는 지난 12일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어도 임상 소견에 근거해 확진자로 분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좀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자, 그러면서 하루 만에 확진자가 15,000명대로 급증하기도 했죠.
네.
하지만 19일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임상 진단자를 확진자에서 제외했습니다.
네. 자, 일본 상황도 보겠습니다.
네. 자, 일본 요코하마항에 2주 넘게 격리 형태로 정박 중인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2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일본 당국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중동 국가에서도 사망자가 나왔네요. 이란입니까?
네. 이란 당국이 1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란 당국이 이 중부 콤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사례 2건이 발견됐다 이렇게 발표를 한 지 불과 5시간여 만인데요. 이란 당국은 이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란 정부는 또 20일 3건의 신규 확진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는데 이 중동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감염자가 발견됐던 이 아랍에미리트는 현재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유럽도 안전지대는 아니죠?
예, 동유럽을 제외한 유럽 곳곳에서 감염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은 16명으로 가장 많고요.
네.
프랑스가 12명, 영국 9명 순입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이제 사망자도 나왔는데요. 사망자는 중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이 밖에 스웨덴과 벨기에 등에서도 감염자가 나왔 서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독일로 가봅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군요.
네, 19일 밤늦게 독일 중서부 하나우라는 도시에서 독일 남성이 시샤바 두 곳에서 총기를 난사해 적어도 9명이 숨졌습니다.
네.
이 충격범은 이후 집으로 돌아가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충격범의 집에서는 또 다른 시신 한 구가 또 발견됐습니다.
네. 시샤바라는 곳이 가게 이름인가요?
예, 아랍식 물담배를 파는 곳입니다.
네.
물담배라는 건 이제 유리로 만든 흡연 도구를 이용해서 담배 연기를 물로 거른 후에 흡입을 하는 건데요. 뭐 서방 국가들에서는 주로 뭐 중동이나 남아시아 사람들이 이런 시샤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독일 경찰 대변인은 희생자들 가운데 이 터키 국적자들도 일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왜 이렇게 극단적인 일을 했을까요? 범행 동기는 밝혀졌습니까?
이 총격범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 동기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독일 최대 일간지 빌트는 용의자가 범행 전에 남긴 편지에서 극우 상향의 시각을 드러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편지에는 독일 정부가 제거하지 못한 특정 민족을 제거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신문은 또 용의자가 이번 총격 사건이 자신의 소행임을 주장하는 동영상도 남겼다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예, 이 용의자가 독일인이라고요?
예, 빌트지는 용의자가 40대 독일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빌트지는 또 이 남성이 현장을 빠져나가서 집으로 갈 때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 자동차 안에서 총기류의 잡지가 발견이 됐고
네.
이 남성이 총기 면허증도 소지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빌트지는 시샤, 이 물담배가 주로 중동 이슬람권 사람들이 즐겨 찾는 기호품인 것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네.
외국인 이주자를 겨냥한 혐오 범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20일 극우 극단주의와 인종주의에서 비롯된 범죄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독일 경찰의 공식적인 발표도 나왔습니까?
예, 독일 경찰 당국은 22일 이 새벽에 트위터에 짧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용의자의 집에서 두 구의 시체가 발견됐고 이 중 시체 한 구는 용의자가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은 현재로서는 추가 용의자가 있다고 볼 정황이 없다면서 계속 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빌트지의 보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터키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네요.
예, 이브라힘 칼린 터키 대통령 대변인은 트위터에 인종차별, 인종우월주의는 집단암과 같다며 터키 정부는 독일 당국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명확히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 대선 주자의 토론이 열렸습니다.
네, 오는 22일 네바다주 민주당 코커스 이 당원대회를 앞두고 19일 대선 주자 6명이 텔레비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네.
NBC 방송 주관으로 오락 관광도시로 유명한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됐는데요. 앞선 이 8차례 토론에 나오지 않고 이번에 처음 참가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에게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네, 공식적인 뭐 데뷔 무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
주목을 받은 만큼 공격도 맞습니다. 컸다고 하네요.
예. 크게 세 가지 점이 이제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면
네.
첫째, 뉴욕시장 재임 시절에 정책적으로 잘못한 것들
네.
또 둘째, 여성차별과 성희롱 언행에 관한 의혹
네.
그리고 자산가로서 막대한 자금을 선거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되겠습니다.
네.
이 블룸버그 전 시장은 다른 예비 후보들이 잇따라 제기하는 비판을 듣고는 이제 일일이 해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 뭐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뉴욕시장 재임 시절에 정책적 잘못을 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자, 뉴욕 시내에서 시행한 신체 불심 검문 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제도가 시민들의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적을 했는데요. 그 정책은 정말 혐오스러웠고
네.
사실상 모든 올바른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던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런 주장에 다른 예비 후보들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동의하는 발언을
네.
이어갔습니다.
신체 불심 검문 제도는 이 시간에도 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어떤 건가요?
예, 경찰이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몸수색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였습니다.
예.
하지만 흑인이나 중남미계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었죠.
네.
이 블룸버그 전 시장이 직접 이 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한 음성 녹음이 최근에도 공개가 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블룸버그 전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해명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예,
예상했겠죠.
예, 그래서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이미 인정을 하고 논란을 정리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정치적 오류에 대해 수차례 사과를 했고 지역사회 용서도 구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의도치 않은 피해가 일어난 걸 파악한 직후에 제도 시행을 중단했다고 또 강조했습니다.
네, 자 공격받은 두 번째 사안도 볼까요? 여성차별과 성희롱이라고요?
네, 블룸버그 전 시장은 블룸버그 LP 유한회사라는 대형 언론기업 사주입니다.
그렇죠.
자, 이 회사에서 여성 직원들을 차별하고 성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잇따라 보도가 됐는데요.
예.
일부 여직원들을 뭐 뚱녀라고 부르고 말같이 생긴 동성애자라고 비난했다고 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지적을 막 했습니다.
네네.
피해 여성들에게 또 재직 중에 일어난 일들을 발설하지 않겠다고 서명을 받아서 공개 증언도 막았다. 이런 증언도 이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이 나왔습니까?
네. 모든 여성들의 권리를 이제 동등하게 존중하고 자신의 과거 행적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블루버그 전 시장은 이 문제를 비롯한 일부 사안에서 말을 머뭇거리면서 좀 효과적인 답변을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번 선거운동에 아주 막대한 개인 재산을 투입하는 점도 지금 공격의 대상이죠?
맞습니다. 자, 부자들이 계속 백악관이 주인이 되는 걸 미국인들이 뭐 과연 원하겠느냐 이렇게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네. 주장인데요. 대규모 부동산 사업가인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대형 언론사 사주인 블룸버그 전 시장이 돈으로 대통령직을 사도록 놔둘 수는 없다. 클로부처 의원은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다른 후보의 얘기도 좀 보죠. 앞선 두 차례 예비선거에서 피트 부티지지 전 사우스밴드 시장이 선두권으로 올랐는데요.
맞습니다.
어떤 얘기 했습니까?
예, 경선이 블룸버그 전 시장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양당 구도로 가면 민주당이 위험에 빠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너무 이제 극단적인 두 사람이다 그런 의미인데요. 또 14개 주에서 동시에 예비선거를 치르는 슈퍼화요일 이후에는 샌더스 의원과 블룸버그 전 시장만 살아남게 될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네. 끝으로 샌더스 의원 얘기도 좀 들어보죠.
예. 샌더스 의원은 부티지지 전 시장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특히 부티지지 전 시장이 대기업과 자산가들의 기부와 후원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을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부자이거나 부자들의 후원을 받는 정치인 말고 노동계급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신이 국정을 이끌어갈 때가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토론이 끝나고 언론의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 이제 매체마다 시각이 조금 엇갈리는데요.
네.
샌더스 의원과 워런 의원을 승자로 꼽은 곳이 많습니다.
예.
두 사람이 서민과 중산층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표할 인물로서 침착하게 토론에 임했다는 평가입니다. 반면에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번 토론에서도 자신의 본선 경쟁력만 강조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내놓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입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많거나 흐리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붑니다. 오전에 평안북도 자강도 지역에 비나 눈 내리고 오후에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낮 아침 기온이 3도에서 7도 정도 올랐습니다. 평양과 남포는 0도로 시작하지만 낮 기온은 7도까지 오르겠고 신의주 0도, 낮 기온은 4도, 수풍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3도입니다. 자강도도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 비나 눈 내립니다. 중강 아침 최저 영하 10도, 강계 영하 6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오전에 구름 많이 끼었다가 오후에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강원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지역 오전에 구름 많거나 흐리고 오후에 신포, 장전, 성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대부분 비나 눈 내립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2월 20일 목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뉴스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오늘 오후 32분간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가장 급선무는 미북 대화 재개이며 미북 양측이 의견차를 봉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에 관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적극 지지했고 문 대통령은 남북협력이 이뤄진다면 미북 대화를 촉진하는 선순환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시 주석의 올해 상반기 한국 방문을 변함없이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외교 당국 간의 조율에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감염자 수가 1,000명 이하로 줄어든 것은 지난 1월 26일 이후 처음이지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 아직도 사망자가 하루 100여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에 감염된 114명이 어제 추가로 숨져 지금까지 2,118명이 사망했다며 사망자는 대부분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후베이성에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전역의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7만 4천여 명과 2,100여 명이 됐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27개 국가 영토에서 450명 이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중 한 명이 사망했다고 한국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확진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베이징 주재 기자 3명을 출방한 중국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성숙하고 책임 있는 나라들은 자유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고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이해한다며 올바른 대응은 반박을 내놓는 것이지 발언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 국민은 인종차별 발언을 게재하고 악의적으로 중국을 공격하는 언론을 환영하지 않는다며 추방 조치를 옹호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어제 처음 참가한 민주당 대선주자 TV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 등 6명의 후보는 어제 미 서부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대선주자 TV 토론회에 출연해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블룸버그 전 시장이 재임 당시 흑인과 히스패닉계들을 충격적인 방식으로 대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전 시장은 불심 검문 강화 정책으로 인한 인종차별 논란에 거듭 사과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독일 중서부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도시 하나우에서 어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9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오늘 성명에서 어제 하나우에서 두 건의 총격 사건이 일어나 9명이 사망했다며 숨진 채 발견된 한 명이 범인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터키가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지역의 안보를 위한 공동순찰 방안을 논의했다고 터키 관리가 오늘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와 진행해온 협상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리브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가 이들리브 지역에서 곧 군사작전을 시작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오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 LPR을 0.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오늘 1년 만기 LPR을 지난달보다 0.1%포인트 내린 4.05%포인트로 낮췄다고 발표했습니다. 5년 만기 LPR은 4.8%에서 4.75%로 0.05%포인트 내렸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